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어머니날 어버이주일로 지키는데요. 뭐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기에 참 어려운 주일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절기 때마다 참 어려운데 특별히 어버이주일이 설교를 준비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버이주일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을 만한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게 또 저희들의 마음이고 특별히 뭐 같이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민의 자리에서 멀리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죄송함과 또 미안함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참 어떻게 새로운 아니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은혜를 나눌까 하는 것이 숙제 같기도 합니다. 뭐 많은 예화들이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혹은 그것에 못다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만한 이야기들이야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들 중에서 어느 일본에 있는 한 대기업에서 했던 면접 이야기를 잠깐 읽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실컷 이제 면접을 다 보고 입사를 하고 맨 마지막 최종 면접에 임원 면접이라는 걸 하는데 면접을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합격할 만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어머니나 아버지의 몸을 다 씻겨준 적이 있습니까? 목욕에서 부모님을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혹 뭐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물론 그게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혹 한 적이 없다면 다음번 입사하는 그 때까지 꼭 한번 부모님을 씻겨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마음 그라면 회사를 사랑하는 것 혹은 뭐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는 기초는 됐겠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겠죠. 읽으면서 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비교적에도 아버님과 목욕하러 간 적이 몇 번 많이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가면 이제 와서 등 밀어라 그러고 혼내시기도 하고 하니까 가서 등을 또 밀어드리고 뭐 같이 목욕도 한 경험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작년에 아프시고 이제 방문했을 때에 제가 있는 때 이제 쓰러지셨으니까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모셔드리고 두 주간 동안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뭐 간병하면서 옆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름대로 뭐 제 딴엔 잘한다고 간병을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누워 계시니까 이제 매번 몸을 닦여드려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물수건 가지고 닦여드리고 칫솔질도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안에도 약품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뭐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잘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참 주신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로 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왔고 또 형님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은 뭐 형님이나 제가 24시간 같이 붙어서 간병할 수 없는 때가 돼서 좋은 간병사분을 모시고 이제 부탁을 해서 간병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한 2, 3일 전부터 그분이 이제 간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에게 갔더니요, 너무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고 형님도 참 잘하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온몸을 구석구석 닦는다고 닦고 또 잘해드린다고 몸을 이렇게 감싸드리고 해드리고 양치해드리고 했는데도 실력의 차이뿐만일까 싶을 정도로 그분이 하신 모습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 혹은 공경이라는 건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할 수 있고 또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 특별히 자식을 대할 때의 우리의 태도와 부모님을 대할 때의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시내가 아기였을 때 되게 아프고 이러면요, 시내 똥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아픈가 정말 심한가 걱정이 돼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이게 자식한테는 되는데요, 부모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양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체험하게 하시고 또 자식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 그 앞에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돌아보게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언약하시는 과정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명령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내 모양으로 다른 신의 형상을 어떻게든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의 계명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삶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명령해 가르치는 명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들을 주셔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것보다 더 무겁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명령하신 것은 없다고 생각할 만큼 특별히 공경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 장기 중에 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장기를 부를 때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 이유는 아마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겁고 중요한 장기를 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를 무겁고 중하게 생각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고 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밑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 명령은 그냥 무겁고 소중하게만 생각해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번역해 주고 있는 에베소 6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 안에서만 해야지 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할 일도 없겠지만 그런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는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옳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걸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한 명령의 언어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연약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셔서 읽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 관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는 가장 첫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또 읽어본 것처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선대해라. 또 일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복종해라. 아주 단순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첫 경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명령은 그저 그냥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일,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근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녀의 기쁨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서로 달라져 버리면, 혹은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물론 그래도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은 안식일의 계명, 사계명을 함께 읽었지만 사실은 열 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열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명령으로 돌판에 새겨 특별하게 주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그 조건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앞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샬롬의 쉼으로 쉬고 그것을 남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고 하는 그 같은 정체성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보다 앞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은 6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유독 이 오계명에만 약속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어떻게 덧붙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을 동일하게 또 반복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은 똑같이 얘기하고 그 뒤에 한나를 더 붙입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의 만큼은 부연해서 약속을 하나 덧붙이셨어요.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줄 것이고 아울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그 가정이 평안하니 그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다 조건을 거셔서 그것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중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일 터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과정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인 것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져요. 요한 1서 말씀에 요한 사도는 편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난 믿음이 있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 속에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참이라고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 안 해.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난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 요한 사도의 편지였습니다. 하물며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을 어떻게 참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또 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내 사랑하는 가정, 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포함해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품어 안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준 사랑은 결코 자식이 부모에게 대갚을 수 없잖아요. 반대로 그 사랑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 그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사랑이 되어지는 것인 것을 세상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갚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함으로 내 자녀를 용납하고 그 자녀를 품어 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첫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연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또 첩경이 되어지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에 만큼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기뻐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에피소드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특별한 특이한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본다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레갑자 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 있다. 가서 그들을 초청해다가 성전 한 방에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대접해 줄 것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레갑자 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무리였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레갑자손들은 아마 대장장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고 또 다음 동네로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침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을 초청했어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근데 레갑자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대접받는 건 다 좋지만 포도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우리 자손들은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명령했다. 집을 가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서 집을 가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왔으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명령, 그 명령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자손에게 축복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레갑자손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본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는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런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굳이 약속까지 하셔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다 지나고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서 온 것처럼 너희를 안아 왔노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입장에는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이 늘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광야였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날이 좋은 것도 아니며 그 길이 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나 길게 지나왔으니 그 안에 얼마나 큰 불만들이 많았나요? 그 불만하다가 거의 태반이 특별히 개수되어졌던 성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아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품이 정확하게 우리의 만족할 만한 것, 어떤 것으로 때로는 경험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품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부모됨을 살펴보고 또 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또 그 안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도 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저희 교회에 보내어주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교회 주일학교 EM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저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저희의 걸음 속에서 부모되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 안지도 못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가 조금 더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저희는 먼저 일정으로 허락하신 안디오 어르신들 또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과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며 세워져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세우시되 저희의 몸과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그 풍성한 것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에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구원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땅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부모로 부르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사랑으로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자녀들 주일학교와 EM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디옥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공경과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